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14장 2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A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한다. 예,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기가 있었던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그 철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군사력이 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도를 잘못 놓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신데 그것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B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예, 사울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반면에 요나단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에 관한 한 사울왕과 요나단은 부전자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상황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고요. 또 다윗이 그러했고요. 예,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C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사무엘상 14장 6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예, 먼저 우리 에베소서 함께 외워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사무엘상 14장 6절 암송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차집사님, 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들을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또 없으십니까? 안 드시는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안 돼. 자신 있게 손 드셔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금소년에게 이르되 다시 할게요.
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산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암송 구절이 깁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암송하신 분 오늘 또 100점씩 드리겠습니다. 예, 3번 24절에서 35절은 사울 왕이 내린 경솔한 금식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A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나 이는 사울이 자기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예, 그 내린 명령이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앞에서 요나단이 그 20명을 그 죽임으로 그 이스라엘이 전체 군인들의 사기가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좀 더 잘해보자고 내린 명령이 금식 명령이었습니다. 그, 뭐, 저는 바둑을 둘지 모릅니다만, 그 바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즉, 오랜 생각 끝에 악순한다. 예, 그 바둑의 한 부분에만 몰두하다가 바둑판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울은 흥분해서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 이 명령은 신앙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기 전에 그 전쟁에 좀 더 큰 승리를 이루어서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예, 사울에게 블레셋은 자기의 원수였습니다. 우리 금방 암송했던 바와 같이 요나단은 블레셋을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울왕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내를 반복해서 말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에,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이때는 사울왕이 금식을 명령할 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예, 궁과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분별력으로 인해서 내리는 결정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비번, 아버지 사울왕이 내린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지팡이로 벌집에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자기 손에 가진 의미로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예,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나서도 요나단은 어떤 군인이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라고 후회하거나 가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명령을 알지 못하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는데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어리석은 맹세를 드러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혀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3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 것이라고 합니까?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임의로 먹었더라면 이세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기력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지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판단력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힘보다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힘이 더 중요하고 또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힘보다는 영적인 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즉 계속 굶으면 정신적인 힘을 기르게 해주는 책 읽는 것도 싫고요. 예,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도 싫습니다. 예,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더 육체적인 힘보다 더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그 이 금식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전 최근에는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금식 수련회 이렇게 가면 몇 끼만 굶고 있어도 딱 바닥에 누우면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는 느낌입니다. 예,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금식 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금식 기도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금식 자체가 이미 힘들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시 붙여서 쓰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혹시 금식 뭐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들어 누워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예, 40일 뭐 금식하셨다는 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옆에 도와줄 분 다 계시고요. 계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몇 마디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아시죠? 예, 실제로 며칠만 금식해봐도 특별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러니까 굶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요나단이 답답한 거예요. 배부르고 싸웠더라면 훨씬 더 잘 싸웠을 텐데. 제가 영화관에 가서 세 번을 본 영화가 딱 하나 있거든요. 두 번 본 영화는 되게 많은데, 세 번 본 영화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오래됐죠. 그 다 아시겠지만, 쉰들러 리스트 그 마지막에 그 오스카 쉰들러가 폴란드 유태인 그 1100명을 구하고 이제 그 반지를 선물 받지 않습니까? 그 안에 히브리 말로 한 사람을 구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적은 그 반지를 이제 선물로 받는데, 그때 자기 자동차를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걸 팔지 않았을까? 이거 팔았더라면 내가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이렇게 배지, 금배지를 떼면서, 이거 내가 2명 구할 수 있었는데, 아니, 1명은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팔지 않았어, 라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먹고 싸웠더라면 훨씬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참 사울의 말에 참 순종하여서 그 탈취한 것 중에서도 먹지 않고 그 있었습니다. 참 그 순수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만든, 즉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이 땅을 곤란하게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디본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짐승들을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32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예, 잡아서 피째 먹었답니다. 32절에 보면, 그 동사를 유심하게 보면, 달려가서, 끌어다가, 잡아, 먹었다.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달려가서 그 단어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얼룩말 잡기 위해서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약 20마일, 즉 32km 정도 됩니다. 아얄론은 블레셋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의 몰아냈다는 거죠. 이 아얄론 하면 생각나는 성경 있죠? 없으십니까? 네.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 먼 거리를 음식도 먹지 않고 추격했다면 극도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에 바르지 못한 맹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맹세가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이고 성경에서 피는 그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좀 높은 바위에서 짐승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다 이제 흘려내리는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땅에서 잡아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피째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은 왕의 말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2번 사울왕은 짐승을 잡아 핏째로 먹은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4, 35절 읽어볼까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합니다. 아, 이 백성들이 저녁에 이 짐승을 잡아먹은 것은 그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끝났다고 저녁에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 니시의 문자적인 뜻은 깃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깃발을 흔드는데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신도 지금 첫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섣부르게 한 그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 아쉽고 참 안타깝죠. 큰 4번 36절에서 46절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번 사울이 백성들에게 오늘 밤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동이 틀 때까지 탈취하고 남겨두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들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예,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인데 생각에 좋은 대로를 문자적인 그대로 번역하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울과 백성은 눈, 즉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데 의기투합했습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 생각나는 것 있죠. 예, 사사기입니다. 예,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예. 지금 사울은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는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예, 우리는 뭔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B번 사울왕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 그들을 넘겨주시겠는지를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7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울 곁에 제사장 아히야가 있었으니까 그 아히야를 통해서 제사장 옷 속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크기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매끈한 돌이었을 것으로 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 또는 노가 아니라 무응답이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무플입니다. 무응답. 즉, 이 기도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내가 엉뚱하게 살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데 잘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4번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 왕은 범죄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기를 아들 요나단에게서 죄가 발견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때의 백성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의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예,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이 모습만 보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심으로 맹세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기 아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얘기를 해도 백성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언어의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멋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멋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인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팁은 누가 범죄했는지를 제비 뽑은 결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43, 44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니까 우리 좀 쉬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입니다. 예, 그 사울은 그 요나단과 자기 자신과 나머지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자고 했을 때 우리로 치면 이제 OX 퀴즈를 했는데 틀림없이 해당될 사람들은 백성들일 거라고 생각을 거의 100%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요나단이 있는 그 두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사람 중에서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그 일그러진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또 아니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비뽑기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들의 행동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의 맹세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잘 통감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했고 상황이 이러했고 뭐 등등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그 부모들을 모아놓고 그 유치원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모들이 뭐 그 의사가 되면 좋겠다, 판검사가 되면 좋겠다, 뭐 사업가가 되면 좋겠다,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등등을 말했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네, 그런 아이가 예,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삽니다. 2번, 사울왕은 요나단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큰 구원, 즉 승리를 이룬 요나단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5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지 않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함이니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예,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한 사람이 사울왕이 아니라고. 예,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한 것은 이미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가만히 있었고요. 예, 그 요나단 죽지 않았습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 사울의 그 맹세는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을 거치면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은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큰 5번 47절에서 52절은 사울왕의 치적과 그 집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번 사울왕은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등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47절, 48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저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살하는 자의 손도 건졌더라. 예, 향하는 곳마다 이겼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등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빙 둘러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이 사람이 그 비주들이 그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고 조롱하였는데 예, 사울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항상 승리하는 것은 예, 단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B번 49절에서 51절에는 사울 왕의 가족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누구누구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야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미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왕에게 지금 3남 2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와 메랍, 미갈인데 실제로 사울왕에게는 그 아내 아히노암으로부터 4남 2녀가 있었고요. 또 리스바로부터 2남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요나 지금 여기에는 세 명만 나와 있는데 이 세 명을 왜 냈을까? 또 지금 갑자기 전쟁을 치르는 얘기를 하다가 사울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아들이 그 31장에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이런 그 가족들도 이루고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처음부터 이런 비극적인 결론으로 맺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울왕 이렇게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죽는 전쟁 전에 그 패배한 기록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보이는 삶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삶 더 중요합니다. 그 가수 윤종신 씨가 그 뭐 제약회사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멘트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 똑같은 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동료가 아닙니다. 또 행복하게 보이는 것과 행복한 것 같은 말 아닙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주변에서 부러워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틀림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이었던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 있고 또 행복하게 보이는 것 있고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좋은 것이 되게 하고요. 실제로 행복하게 해야 하고요. 또 실제로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궁극적인 방법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10번 사울 왕의 통치 기간에는 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52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보이는 사람들마다 불러 모았답니다. 사울 왕의 초점은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있으면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암송했듯이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사람이 많아야 이긴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이 통치 기간 내내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무엘 하 8장에도 보면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이고 사울은 자기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사울은 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는 대로 끌어모았는데 결국 자신이 끌어모은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신앙적인 결단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 신앙적인 결단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 아들 요나단과 한 병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가서 2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면 사울왕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했습니다. 또 정말 금식 명령을 내리고 싶었다면 자신에게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금식하면서 이 전쟁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겠습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 뭐 무슨 장기 기증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단체 헌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부모로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 그 인도하는 리더로서 어떤 결단을 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언제나 탈이 납니다. 비번,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알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알아가는 사람이다. 예, 사울왕의 참 불행 중의 불행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울은 몰랐습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들 요나단은 아는데 아버지 사울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무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많아져야 합니다. 답은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은 책임 있게 말하는 사람이다. 책임 있게 말하는 사람이다. 사울왕은 무책임하게 금식 명령을 말했고 그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잘 쓰는 부사가 절대로, 반드시, 무조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꼭 할 거야. 꼭 반드시 해낼 거야. 해놓고 그 반드시 해내는 게 몇 퍼센트 됩니까? 예, 그게 우리가 반에 반만 했어도 우리 지금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겐 연약함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단정적인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올무에 걸리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사울왕의 실패는 이윤의 실패가 아니라 충성의 실패였다. 이윤의 실패가 아니라 충성의 실패였다. 그 요나단과 여러 군인들로 말미암아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울왕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울왕은 이윤, 자랑할 만한 일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성실하고 충성됨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번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정도가 되었지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레 짐작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 같이 사울도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과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의 전과에 고무되어 금식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은 내리지 않은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울왕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쓸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넓고 깊으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또 그것이 얼마나 되든 그것에 성실하여 우리의 중심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혹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넓게 깊게 알아가며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